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행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표적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그 피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이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혼을 하죠.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이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어떤 신비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에만 복종하는 예수님 말만 듣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렀다는 것,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산다, 예수님의 말씀만 앞세우고 살아간다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친분관계나 혈족관계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 하고 맞다고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힘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만 들어라. 이 말은 세상이 그 어떤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맞는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만 하고 살아가라.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의 안면 또 인간관계 이런 게 깨지게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맞다고 넘어갈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말을 그대로 전하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수 없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넓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도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사도들이 당하는 것은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도를 전하는 것만 금하면 너희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그 말을 한데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것을 좀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말을 딱 잘라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던가. 그야말로 확고 부동한 믿음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도들은 그 뭐 그 당시에 모여있던 장로들, 제사장, 설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뭐 다방에 앉아가지고 예수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은 붙잡혀온 그러한 입장입니다. 근데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뭐, 그,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비위를 건드려 놓으면은 당장 자기들에게 해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도들은 예수의 도 전하는 거 이것만 딱 그치면은 그래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은 당장 풀려날 수 있다는 거 이걸 사도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12절과 같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는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목숨까지 완전 포기된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사도들은 자기의 목숨에 누가 그런 사도들을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들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고했던 이런 그 사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너무 쉽게 또 대강대강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적당히 믿자 어떤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 어떤 이런 확고한 그런 단단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상황과 행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쪽에 머물렀다가 또 이쪽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보다도 어떻게든 지금의 내 생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뭐 순간순간 예수는 조금 접어두고 내 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게 우리 믿음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이 사도들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이런 말을 분명히 내뱉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들이 구원을 소망하고 살아간 이상에는 내가 진심으로 구원을 바라고 있는 이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 입장이다. 그걸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모르고 또한 구원의 가치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산다면 또 모를까.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설사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게 구원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은 난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바로 사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사도들처럼 이 천하의 구원 얻을만 다른 이름은 없다. 이런 단호한 선언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름은 없다. 이런 선언을 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없다.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나이 어떤 예수님으로 인한 싸움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싸움 자체가 아예 우리의 삶 자체에서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굳이 예수님으로 인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뭐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이 없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이런 것이 우리들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담대함 어떤 예수님만 내세우려는 어떤 그런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하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게 우리 현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처해했던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사도들의 시대는 뭐 실제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고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아니다. 뭐 전쟁도 없고 또 예수님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그런 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사도들처럼 그런 말을 한 상황은 없다. 뭔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건 지금의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자, 지금이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시대냐 그 말입니다. 너무 예수 믿기 편한 그런 시대인데 믿음이 열심히 내지 아니하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옛날 일제시대나 뭐 6.25처럼 예수님 잡아가두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 마음껏 예수 믿어도 믿도록 해주고 뭐 교회 다닌다고 감옥에 가서 잡아가두는 이런 일도 없는 참 좋은 시대를 하나님이 줬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왜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열심을 안 냅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지금의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한 어리석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가요, 신자가 예수 믿는 걸 팍팍 밀어주고 가만 놔두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 국가가 어떤 법으로 예수 믿으면 뭐 가봐가든다 이런 건 없지만은 우리를 막고 장애물로 우리를 붙잡아 끌어당기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탄이 아닙니까? 보이지 아니한 세력.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그냥 환경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니까 예수 믿기 참 좋은 시대다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핍박하는 그런 시대보다 지금이 예수 믿기 더 힘든 시대다 이렇게 보여져요.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갈수록 합리적이 돼버립니다. 사람의 사고가 합리적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다 싶으면 인정하고 아마다 싶으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이 갈수록 팽배해집니다. 진리라는 것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이건 그래 맞다 진리다. 근데 이익이 안 된다. 야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이. 결국에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기준해가지고 좋은 건 나쁜 거 진리 진리 아닌 거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옳은 복음이고 반대로 어떤 교회에 해가 된다 싶은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니다. 밀어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복음으로 대접받지 못한 경우가 언제냐면은 실컷 복음 떠들었는데 교회가 전혀 성장이 안될 때, 야 이건 복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말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한 그 복음만큼도 전하기 힘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심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은 야 내가 복음만 전하면은 이 복음을 뭔가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모여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겠지, 뭔가 사람이 늘어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복음만 전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빠져나갈 때, 이 내가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닌 게 아닌가? 뭔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복음을 한 사람이 모여야지. 왜안 모이는가?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뭔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교회의 사람이 안 모인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아닌 것 판단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네 교회로 사람을 모이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전혀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헌금 많이 나도록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지를 않는 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한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이 있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말할 때그 복음에서 기대할 게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게 필요하지. 뭔가 다른 교회 유익이나 내 유익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렵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비록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만은 절대적인 진리를 선전한 예수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말한 예수는요, 상황과 행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예수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세상에 칭찬하는 예수도 바로 그런 예수입니다. 사도들처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런 확고함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무슨 뭐 고집만 있다. 니만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밖에 듣지를 않습니다. 사실은요. 얼마 전부터 그 성탄절이나 석가탄생일에 보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그 성탄절에 불교에서 축하 메시지 갖다 보내주고 또 성탄 축하 프랜카드 막 절 앞에 쫙 내건다 아닙니까? 그 뉴스에 방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석가 탄신에게 탕생일에는 교회가 절간 찾아가가지고 축하하는, 또 목사 가가지고 뭐 또 그 설교하고 하는 그런 것을 그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아나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종교 간에 무슨 이해와 화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로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칭찬하고 떠들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위기 앞에서 천하에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야, 당신 믿음 좋네. 그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칭찬 올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종교 화합을 무너뜨린 것이다. 독선적인 것이다. 이기적인 사고방식이다. 여기는 좀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용서와 사랑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함께하고 서로 축하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 저게 사랑이지. 저게 화합이지. 저게 용서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높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가 무슨 절대 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인간 유익을 위해서, 서로 간 이해를 위해서, 서로의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는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면서 예수를 바꿔버린단 말이죠. 결국 예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갖다가 종교가 서로 화합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게 용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런 거 화합이 아닙니다.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서로 섞이는 건 화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술이 서로 섞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과 술이 서로 섞이면은 이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으름장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칠천도라는 그 곳에서 전도를 혼자 일할 때에, 혼자 자취를 하니까, 하루는 무슨 요리를 한다 하면서 설탕을 넣는다는 게 비료를 넣는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왜 그런다면 교회 앞마당에 밭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비료 뿌리고 남은 것을 그 집사님 한 분이 병에 넘어가지고 햇빛은 찬장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찬장이 있으니까 저는 양념통인 줄 알았죠. 지금 생각, 그게 이제 요소 비료 같은데, 요소 비료가 보면은 그 하얗고 작은 알갱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설탕이나 소금으로 보이게 딱 맞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설탕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료를 갖다가 설탕 줄 알고 넣고 먹었는데, 그래서 그 비료를 요리에 넣고 먹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리에 비료가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양념 화합을 위해서 요리에 비료를 넣겠다 한다면 이건 무식하게 안다, 그 말입니다. 비유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해놓고만 이상한데. 어쨌든 이 화합이라고 한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화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예수와 상관없이 인간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이건 절대로 화합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들끼리 종교는 다르지만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자는 이런 것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걸 칭찬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이런 세상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옹졸한 사람이고 종교의 이기심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끼워놓으면 된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대체될 수 없고 끼어놓을 수 없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 그걸 안다면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배타적이라 하든 옹졸하다고 하든지 간에, 뭐 이기심이라 하든지 간에 할수 없지, 세상에 하는 말이 되겠어는 신경 쓸 것이, 진리는 바로 그런 거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도들 경우가 그래요. 그만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 원하는 대로, 그래, 나 예수의 도를 안 전할게, 그런 척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고집부리다가 쓸데없이 죽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 이게 더 주님의 일에 유익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세상에 좋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 뭐가 효과적, 뭐가 유익이냐, 그 말이죠. 자,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죽는 것보다도, 사도들이 죽는 것보다도 살아남아 전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막 죽어버리면 전도도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가지고, 내심 살아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해, 교회 여기저기 막 세운다면은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려는 생각,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짓밟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도들을 고난으로 죽음으로 밀어붙이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진리가 뭐다, 이걸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뭐가 합리적이냐 이걸 따지면서 하나님 이래가 사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하는데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사람이 일하겠다는 이것밖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신앙적인 것이란 모습이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따진다면 몽땅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어리석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을 기다린 여친 이야기를 본다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를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져본다면 기름을 미리 준비한 거 오히려 귀찮은 겁니다. 그게 더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랑은 대개 초정이 오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뭐 기름 미리 준비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설사 늦게 온다 치더라도 기름 부족하면 그때가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왜 미리 기름통을 더 가지고 있어가 귀찮아 그 말입니다. 귀찮게 분명히 편하고 효율적을 따져본다면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것보다도 신랑이 올 때 혹 그때가 기름 부족하면 그때 준비하면 되는 거 이게 좀 더 지혜로운 것이고 이게 좀 더 효율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합리성으로 인간 합리성으로 생각 행동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미련하다하면서 혼인할지 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 생각해봐도 멀쩡한 날에 홍수 온다 이러면 배를만 준비하는 거 이건 역시 잘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몽땅 멸망당한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노아를 놀렸지만 노아는 그들 앞에서 변함없이 방주를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도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내세니 천국인 이런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아가면 그래도 나쁜 건 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까지 살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신자 역시 내세니 천국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심각성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건 신자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미로는 구원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게 되겠어.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게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 이걸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 무엇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진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 구원을 마음에 두는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는 것, 이걸 고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대충 적당히 믿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결국에는 나는 구원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게 틀림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태도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 되라 공개성이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른 것과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지 진리를 내세우면서 남과 싸우고 뭐 공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남의 절감 불상 목이나 자르고 당구상 넘어뜨리는 이런 게 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알리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 이게 돼야지 너희는 예수 안 믿고 모두 다 지옥 간다는 이렇게 공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넌 이걸 모르니까 넌 믿음 없다 안 된다 이런 것은 뭐냐면 진리를 무기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안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신자라는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을 심판하라 이런 게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예수님 몫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맡기신 성도의 일이에요. 사도들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필요가 없음을 알았죠. 그리고 사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너희가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놈은 내가 우리 상관하지 않게 단지 사람들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만 말아라. 이런 회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는 것이죠.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게 진리의 절대성이라고 말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성경보다는 사람 말 들어주는 것, 이걸 용납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도들의 이러한 태도를 제사장이나 성경 책망하는 그런 태도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구원에 있었을 만큼은 한계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주고 친하게 지내고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일단 친하게 지내놓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자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교를 인도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이 말을 실제 신자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신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생활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지 나는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자는 대강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충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도 많고 힘써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들 돈 버는 걸 보면서 난 돈 못 번다고 안타까워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남이 때리는 나도 때리고 남이 욕하는 나도 욕하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만 오직 진리구나 그걸 가르쳐야 될 역할이 바로 신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일에 힘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재미 유혹에 푹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세월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시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람 힘쓰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 그 말이 나에게 확고부동한 진리로 존재해야 되겠구나.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다듬으시고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그래 돈이 좋다 이걸 보이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진리다. 그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믿음만을 굳게 내세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믿음 뒤로 밀려나고 또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 보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고집 부리고 내세울 것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굳게 세우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보고 이 땅과 함께 어울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믿음의 대강대강 살아가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 그분만이 나의 절대적인 진리되신 분은 분이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에 힘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저희의 심령을 굳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